자, 마지막 주제. 지금이 10시 49분인데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 이번 주제는 안 돼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왜 안 돼라는 주제로 갖고 왔냐? 진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진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잠깐만. 이제 한 10시간 뒤에 한국 시장이 열리거든요. 한국 장이 열리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잘. 아주 잘해야 돼요. 우리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했었죠. S&P 500이 역상 최초 7000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 아니 그러면 빠질 거면 우리 연휴 동안 빠지든가. 연휴 동안 계속 올라서 금요일 전에 얘가 이렇게 올랐어요. 7000. 아니 7000 거의 다 왔죠. 뭐 6700 얼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딱 끝난 금요일 날 코스피가 축포를 안 터트릴 수가 없잖아. 그 다음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또 이틀 쉬는데 더 오르면 어떡해. 그래서 참지 못하고 우리가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3607을 만들었거든요. 코스피가 연초 이후 드디어 50%를 상승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3600을 만들었어요. 아니 빠지려면 진작 빠지든가. 연휴 내내 달려서 금요일날 무려 61포인트 플러스 1.73% 올렸어요. 다시 갭으로 올렸어. 한번 갭 다시 갭.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안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고 싶어 죽겠는데 코스피 장안 안 열리고 미국 시장 맨날 달리고 어머 어떡하지? 야 금요일날 야 이거 늦었지 않냐? 나 꼭 사야겠다. 더 오르면 어떻게 해? 포모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지. 게다가 뭐 금요일 아침 장부터 막 그냥 장이 미쳐갖고 막 갭으로 뛰고 막 쫙 가니까 이거 안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안 살 수가. 아니 미끼를 저렇게 강력하게 뿌려놓고 결론적이지만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금요일 미국 장에서 아주 많은 폭락이 왔죠. 커다란 폭락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화가 약간 나 있는데 특히 이날은 우리 금요일날 코스피 장 중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5.6%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무려 8.2%가 올랐어요. 게다가 3전 차트를 봐요. 고점으로 끝났어. 이걸 어떻게 참어? 이거 못 피하지. 야 이거 못 피하지. 야 이거 못 피해. 그래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떠 있으니까 약간 그쵸? 약간 별 모양으로 떠 있으니까 위아래 기니까 이거는 이것도 못 피하지. 저기서 팔 수 있는 용자가 좀 줄일 수 있겠죠. 좀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 갭으로 떴는데 특히 3전은 고점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가 힘들었어.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냐면은 제 얘기니까요. 그쵸? 스스로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시장이 잘못했구만.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쵸? 어쩔 수 없는 거야. 천재지변이구만. 자연재예요. 자연재. 자 어쩔 수 없으니까 아유 잘했다. 축하 잘했다. 괜찮아. 괜찮아. 야, 안 살 수 없죠. 자,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기분 좋게 끝났어요. 고가로 끝나고 장 끝난 다음에. 자,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그걸 왜 금요일, 목요일 밤에 해주시던가? 그러면 안 그랬을 텐데. 금요일 날 밤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 하나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냐? 저는 2주 뒤 시진핑 주석을 경주 APEC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이제는 나는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다! 아니, 갑자기 왜? 이래갖고 미국 S&P가 가죠. 하고 오늘의 주제인 암호화폐가 진짜 패닉에 빠집니다. 이 SNS 하나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 얘기를 왜 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 목요일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결정했다. 앞으로 희토류는 해외 수출 시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중국 기술을 사용하거나 중국에서 나와서 외국에 갔다가 수출한 것도 똑같아. 이러한 희토류를 함유하거나 조합 혼합해 제조된 연구 자석, 소재, 한마디로 희토류를 뭘 만들었다면 그건 역시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에 들어간 희토류들도 개별 심사하겠다. 그리고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본 다음에 화가 나서 SNS에다가 시진핑 주석 관련 얘기를 한 건데 그럼 목요일날 중국은 갑자기 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했냐? 그건 역시 화요일날 미국 의원들이 중국의 광범위한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 미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금지 조치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거 보니까 미국 기업 말고 비미국 특히 유럽의 칩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약 380억 달러의 반도체 장비를 팔았구만. 이것 때문에 중국이 이 장비를 갖고 반도체 열심히 만들어갖고 지금 미국에 덤비는 거 아니냐. 이걸 막기 위해서 광범위한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들었더니 중국이 여기에 대한 반발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한 거고, 그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하니까 트럼프가 그걸 들으니까 아니 이것들이 하면서 CCP수로 만날 필요가 없다 라고 발표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아주 사악하고 적대적인 움직임이다. 중국은 아주 오랫동안 계획을 한 것 같군요. 아주 사악하고 적대적인 움직임입니다. 중국이 세계를 포로로 잡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SS 아주 긴 글을 올리셨는데요. 중국이 무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이 방금 밝혀졌습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이들은 모든 제품에 대규모 수출 통제를 부과하겠다고 희토류죠. 발표했는데 전 세계에 대단히 적대적인 서한을 보냈어요. 이런 모습은 국제무역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데 있어 정말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규모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국제무역에서 전례가 없고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데 도덕적으로 대단히 부끄러운 일, 이런 걸 해서 말이야. 그게 또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발표를 냈죠. 어떤 발표를 하셨냐. 이것 때문에 주식이.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 말 보자마자 또 시작이구나. 20%, 30%, 뭐 130% 하다가 30% 하다가 또 100 간다고? 아니 이게 무슨 뭐 와리가리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를 사실상 발표했고요. 우리는 모든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역시 같이 시작할 것입니다. 아, 100% 관세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추가 관세입니다. 지금 부과되고 있는 관세의 100%가 추가된단 말입니다. 지금 30%를 받았다면 130%고요. 40%를 받았다면 140%고 50%는 150%가 되는 겁니다.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더 빠른 시일 내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거 발표했다고 보복하면 11월 1일이 아니라 즉시 시작할 수도 있다. 만약에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 100%가 진짜 실행이 된다면 중국은 평균적으로 약 140% 이상의 관세를 부담할 전망입니다. 실효 관세율이 40%에서 뭐 많이 보는 분은 60%까지 봐요. 고정되어 있는 건 30%지만 더 높게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40 또는 150 심지어 160%의 실효 관세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실행이 된다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걸 왜 금요일날 밤에 목요일날 밤에 해주시지. 그러면 금요일날 아침에 차라리 대응이라도 하지. 장대양봉을 쫙 만들어놓고 삼성전자를 5% 94층 갖다 놓고 SKX를 8% 올려놓고 코스피를 3600에 갖다 놓은 다음에 저거를 발표하시니까 나스닥이 마이너스 3.56%를 찍었고요. S&P가 마이너스 2.71%. 저는 요 정도면 괜찮다. 마이너스 2.7% 오케이. 3점 마이너스 2.7 오케이 오케이. SKX 마이너스 2.7 오케이 오케이. 코스피 마이너스 2.5 오케이. 그 정도면은 뭐 건강한 조정, 헬시한 조정이 될 수 있다. 아이 뭐 그러다가 가는 거니까 어떻게 시장 일직선으로 갑니까? 이렇게 건강한 조정으로 가는 거죠. 건강한 조정이 돼야 되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좀 건강하려 그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3%가 빠지더라. 코스피가 3600 갈 때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끌었거든요. 전날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아요. 코스피가 반도체가 많이 끌었는데 잠깐만 6.3%가 빠졌단 말이야. 2.7 오케이 2.7 2.7 오케이. 테슬라가 5% 빠졌어요. 엔비디아도 5% 빠졌습니다. AMD가 7%가 8% 빠졌어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엔 2.7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여기거든요. 아니 그 요쯤에 해주셨으면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데 그걸 요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한 10시간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군반 세군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주식쟁이들 얘기고 사실은 S&P가 뭐 2.7% 빠질 수 있죠. 나스닥이 3%대 빠질 수 있죠. 그 정도면 사실은 대폭락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폭락한 거지. 뭐 대자를 붙이기엔 좀 그렇죠. 2% 3% 정도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큰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뉴스에 많이 보셨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초상집이 됐어요. 이 주식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쓴 것도 어떤 24시간 잡아서 그런 건데 이게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요게 있었어요. 요게. 그러니까 7% 빠질 수 있죠. 비트코인 변동성이 크니까. 알트코인도 뭐 5% 10% 빠질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날 패닉이었어요. 패닉. 시장이 패닉이 와서 주식시장에도 이런 날이 가끔 있는데 이런 꼬리가 말도 안 되는 꼬리가 달리면서 이날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2% 그거 더 빠졌어요. 쭉. 아래 팍 갔다가 팍 올라갔는데 여기 손절 다 나갑니다. 이거 손절 어떻게 안 나가? 손절 주문 뭐 걸어놓고 그렇잖아요. 이거 손절 여기 다 나갔다고 봐야 되고, 뭐 디지털 금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아직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게다가 암호화폐 전체가 흔들렸죠. 엄청나게 흔들렸고 비트코인은 양반이었어요. 그래도 좀 돌아도 왔고 지금 뭐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니까, 아직도 뭐 가격이 높죠. 이 정도 올라가게 빠지니까.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알트코인은 거의 재앙이었어요. 재앙. 진짜 자연재해를 맞았어요. 이것도 뭐 특정 기간을 잡으니까 이더리움이 17%, 리플이 뭐 17% 여기 대비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이것보다 적게 빠졌는데, 그리고 대부분 중대형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큰 손실을 기록했다. 물론 이렇게 빠질 수는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뭐가 문제였냐, 이게 문제였어요. 저 꼬리가, 저 정도 꼬리가 달리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치면 지금 94층인데 4만 전자 찍고 온 겁니다. 4만 9천원 이렇게 찍고 온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팍 찍었다가 팍 오른 거거든요. 그럼 막 6만원, 7만원 깰 때 손절 다 나가죠. 그럼 차라리 내가 손절했으면 밀리든가. 다 말아올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날린 사람들은 잠 못 자죠. 저건 잠을 못 자요. 저도 옛날 트레이더 시절에 저 경험해봤는데 화가 나. 제가 해외 선물할 때, 그때 뭐였죠? 무슨 발표날이었어요. 발표날이고 미국채 선물 UST 10년짜리 선물에 그때 롱 잡아놓고 저 아래 굉장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스톱매더 주문을 걸어놨어요. 당연히 제 생각엔 시장이 위로 간다는 생각이었고,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시장은 위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스톱매더 걸어놓은 주문이 그대로 아래로 나가면서 포시에 다 날아갔어요. 깔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맞췄어. 시장은 이렇게 있다가 위로 갔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아래 흔들고 한번 가서 스톱매더 주문 거는 주문이 그대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걸 한번 경험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웬만하면 이제 스톱 주문 잘 안 걸게 됐어요. 저거 한번 당한 다음에. 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매도 주문이 나갔었거든요. 이거 똑같죠. 지금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린다면은 아래 손절 청산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소리고, 치고 도미노처럼 쳤다는 소리잖아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2%를 쳤다. 뭐 정말 뭐 믿기지 않는 폭락이라고 할 수 있고, 나오는 언론에 따르면 리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절 시장이었다. 끊임없는 매도 물결이 거래소를 강타했고 손절 매주문이 잇따라 발동되면서 연쇄적인 청산을 초래했다. 단 24시간 만에 7억 달러, 1조 원 가까운 XRP 선물이 청산되었고, 이 중 롱 포지션만 6천억 달러, XRP 선물에서만 8천억이 날라갔고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도지코인은 마이너스 27%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7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를 때렸으니까. 이 본 봉보다 꼬리가 더 길잖아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죠. 여기 다 손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 어떤 날이었냐, 미국 시간으로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청산의 날이다. 그러니까 최대 손절의 날이다. 금요일 하루에 190억 달러 이상의 포지션이 현금화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현금화지만 날아간 거죠. 일정 포지션이 날아간 거고, 하루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화. 실제 청산 금액은 지금 27조 원 얘기하는데 더 클 수 있다. 블룸버그는 지금 300억 달러, 40조 원 이상이 청산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언론에 실었고요. 이날 청산된 사람의 숫자가 집계된 것만 160만 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24시간 내에 160만 명의 포지션이 청산됐다. 꼬리가 팍 달리니까 이제 아래로. 게다가 레버러지 쓰고 그렇잖아요. 레버러지 썼는데 아래로 마이너스 30% 가면 청산 아니에요. 3배짜리 다 날라갔지. 3배짜리는 100% 날라갔죠. 뭐 어떻게 레버러지 3배 썼는데 마이너스 30%면 본전 다 날라갔죠. 그럼 강제 청산. 이거 뭐 다 날라갔다고 할 수 있고, 160만 명, 게다가 저작은 알트코인들은 뭐 난리 났으니까 160만 명의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다. 왜 암호화폐가 유독 이렇게 됐냐?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 생각엔 시장이 너무 좋았어. 시장이 좋았어. 롱장이었잖아요. 롱장. 물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롱장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지션이 레버러지 높은 포지션을 많이 잡아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변동성이 갑자기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주식시장은 이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주식시장에도 나와요. 저런 게 가끔 나오는데 많이 경험을 해서 뭐 이런저런 걸 하는데, 이쪽은 조금 더 베팅을 좀 세게 하잖아요. 또 영구 선물 상품, 만기가 없는 높은 레버리 선물 계약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초대형 투자자들도 청산됐다. 소위 고래. 고래급 투자자들도 굉장히 청산이 많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블랙스완. 주식시장이 그동안 많이 겪었던 검은 백조 사건을 겪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는 거죠.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있을 예상을 못했는데 어디에 스톱 걸어놨거나 레버리지 있던 포지션들이 아래로 다 날아갔다고 보면 되고, 블랙스완 이벤트 많이 봤죠. 이게 그 유명한 설마입니다. 설마. 언젠가 한번 걸리는데 여기서 여기는 안 치겠지 할 때 치면은 포지션 날아가거든요. 그 설마가 이번에 나타나서 암호화폐가 너무 큰 손실을 입었고, 물론 또 가격을 회복했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속이 쓰린 게 그 가격을 또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기 때문에 포지션만 날아가고 내 돈만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자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한테는 저가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도 하겠죠. 저 아래에서 잡은 분들은 뭐 대박 났겠죠. 그런 분들도 있었고, 반면에 금은 어땠냐? 꿈쩍? 꿈쩍이라 그래야 되나? 조금 빠지나 싶더니 여지없이 여전히 4,000달러, 여전히 강합니다. 진짜 안전자산이라는 게 뭔지 이걸 보면서, 아, 어디선가 곡소리 울릴 때 가격이 올라왔는데, 금은 요즘에 같이 올라가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금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는, 흔히 우리가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위험자산이 폭락을 했어. 그래서 잠깐 금도 갈 수 있죠. 유동성이 뭐 줄거나 하면 같이 가니까 갔나 하고 살짝 가서 봤는데, 아, 금은 안 갔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금 투자한 분들 뭐 코리아 뭐 김프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30원이죠. 환율이 이로 엄청 튀었어요. 그럼 한국에서 금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쪽을 다 먹었을 거다. 내일. 물론 이제 거래소 금은 이제 지금 김프가 있기 때문에, 금프라 그래야 되나?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환율로도 뭐 환차익으로도 먹고 금도 올라가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가 역시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죠. CPP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하락은 가격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금리가 빠졌다는 말이니까 미국채나 이제 금을 가지신 분들은 포지션 방어가 지금 상당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또는 환율 달러로 갖고 있던 분들도 방금 얘기 들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1,430원 굉장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헤지 포지션, 이제 포지션 방어가 된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재 금융시장의 얘기고, 중국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트럼프가 100%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으니까 중국 상무부 대변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율 관세에 의존하는 것은 중국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미국이 일반적인 행동을 고집할 경우에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에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러지 마시지. 하루만 살살 가자. 그 다음날에 단호하게 하시고, 하루는 좀 소프트하게. 그럼 우리가 뭐, 그쵸, 히토류 뭐 그렇게 급하게 규제할 거 있나. 히토류 하루는 봐주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국가안보 개념을 얘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남용해 왔는데, 그리고 중국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뭐 관세를 매기고 여기에 제한을 부과해 왔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 몇 개 했더니 왜 우리한테 그러냐. 미국은 무려 3,000개 이상의 품목에 수출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은 한 900개 품목에 대해만 하는데, 자기들이 할 때는 뭐라 그러고 우리가 할 때는 무슨 뭐 세계를 뭐 어떻게 하려는 둥, 뭐 세계에 대한 적대적인 신호라는 둥,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강대 강으로 맞서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 그리고 요거 발표되기 전에 한 2-3일 전에 중국은 요것도 발표했어요.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료 같은 거를 걷겠다,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걸 발표했더니, 미국이 부과하면 자기도 부과하겠다고 중국에 들어오는 미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미중 해상무역을 심각하게 성하기 때문에 보복으로 나도 부과하겠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직전에 중국이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료 부과도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중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수수료 부과하겠다 먼저 발표했고, 역시 10월 14일날 중국도 보복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자, 이렇게 강과 강으로 쫙 치닫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제 망상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물론 히토류 발표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셨죠. 근데 저는 이걸 싹 보면서 개인적으로 미국의 이 대두 문제가 아래 조금 깔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했어요. 개인적인 생각, 진짜 개인적인 생각. 여기서 약간 좀 감정이 상하셨던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 이걸 보고 도망갈 수 있었으면 진짜 주식 천재다, 주식 천재. 아, 저걸 보고 그래도 그것까지는 못 도망가겠던데. 미국의 대두 문제가 감정적으로는 좀 영향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무슨 문제냐? 대두가 뭐냐? 대두는 머리 큰 거 아니고요. 소이빈입니다. 소이빈. 그러니까 콩. 흑태, 백태 뭐 그러잖아요. 메주 콩. 저 콩. 알갱이 큰 거. 요거를 대두라 그럽니다. 머리 큰 거 아니고요. 소두 대두 할 때 대두 아니고 콩주자를 쓰니까. 근데 중국은 글로벌적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에요. 최대 수입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수입 물량을 해도 중국 수입 물량이 안 돼. 전 세계 대두 교육량의 61%를 중국이 혼자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대두에 뭐 말 그대로 알파요 오메가야. 혼자 60%를 후루룩 짭짭해. 수입국이죠. 미국은 반대로 얼마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대두 생산 1위 국가였어요. 얼마 전에 브라질로 역전이 됐습니다. 노란색이 브라질이에요. 파란색이 미국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대두 생산 1위 국가였습니다. 최근에 왜 역전됐냐? 뒤에 나오지만 이것도 역시 중국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미국은 대두 수출 국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엄청나게 많이 수출한 국가. 중국은 대두 수입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 수입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미국에서 대두 수출이라는 게 얼마나 규모가 크냐? 그냥 작은 하나의 품목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농산물 대국인데 농업 대국 미국에서 농산물 수출 1위 품목이 옥수수가 아닙니다. 대두예요. 옥수수보다 콩을 더 많이 수출합니다. 소이빈이라는 거. 미국이 옥수수 수출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대두예요. 2024년 기준 240억 달러, 30조가 훨씬 넘죠. 35조 가까이 수출되고 그중 절반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두 수출은 옥수수보다 큽니다. 왼쪽 아래 있는 게 옥수수예요. 위에 있는 게 대두. 뭐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농산물 수출 단일 품목 1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저 콩을 왜 그렇게 많이 먹냐? 얘네들이 콩밥 좋아하나? 비지찌개 좋아해서 저걸 매주 쓰나? 그게 아니라 저 콩을 왜 수입하겠습니까? 물론 많이 먹죠. 많이 먹는 것도 있는데 중국은 돼지 사육을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 돼지 숫자가 4억 마리예요. 4억 마리. 압도적인 돼지 사육의 나라예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나라야.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예요.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압도적으로 많이 먹어요. 압도적으로. 중국 요리 봐요. 다 돼지지. 돼지가 너무나 많단 말이야. 대두랑 소이빈을 수입을 해서 기름을 짜요. 그 기름을 뭐 식용유도 이용하고 기름을 여기저기 이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요 아래 보이는 대두박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동물의 사료, 특히 돼지의 사료로 많이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료용, 자기들도 먹기도 하지만 돼지 사료용으로 굉장히 한마디로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수입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산 대두의 수입국 1위는 중국이고 2위는 멕시코인데요. 비교가 안 돼요. 중국은 홀로 2,700만 톤을 수입을 했고 멕시코는 500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작년에. 5배야 5배. 그냥 중국이 절반 이상을 혼자 수입해. 압도적인 수입 1위 국가입니다.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2025년 올해 중국의 미국 대두 수입 물량이 얼마였냐. 0톤입니다. 여기도 옛날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에서 트럼프 1기 시절이에요. 여기가 2기입니다. 2700만 톤. 그러니까 전체 미국 대두 수출 물량의 과반수 이상 50% 이상 60%를 차지하던 중국이 2025년에 0톤을 수입했어요. 계약이 0톤이란 말입니다. 왜 0톤이 됐냐?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대두보다 가격이 높아졌긴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당연히 중국 정부에 뭐 어느 정도 뜻이 들어가 있겠죠. 미국 대두 수입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있었지 않냐 생각이 되고 정말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두의 양을 한 방에 줄였습니다. 여긴 옛날에 계약했던 게 이제 들어가는 것일 뿐이고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계약 끊겼죠. 0톤. 지금 0이에요. 사실상 미국 대두 수입을 금지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막 아마 그렇지 않을까.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 제재를 하면서 미국산 대두를 사실상 수입을 멈췄고 우리는 한한령에 당해봤죠.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 우리는 금방 알 것 같아. 한한령이라는 걸 겪어본 대한민국은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아 그거 이게 한두령이죠. 한두령. 한미령이라고 해야 돼. 한두령. 그 대두 안 돼 하면은 뭐 공식적인 건 비공식적인 건 다 안 해 버리니까.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대두 가격이 폭락합니다. 당연히 폭락하죠. 자 미국 농부들은 근데 문제는 중국이 수입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대두 생산 면적을 크게 늘려놨어요. 근데 일단 가격이 떨어져. 게다가 하늘도 무심하게 올해 미국 대두가 풍년입니다. 아주 큰 풍년이래. 아주 큰 풍년인데 수입을 안 해. 그 가격이 폭락했어. 게다가 농기계는 중국산이 많고요. 대두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료는 캐나다산이 많아요. 관세를 부과했죠. 생산비용은 올랐어요. 가격은 떨어졌어요. 풍년으로 물량은 많아요. 사주는 곳은 없어요. 이건 양싸대기가 아니라 쓰리싸대기를 지금 미국 대두 가구들은 맞았다고 할 수 있고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번 가을 수확철까지 중국이 대두를 사주지 않는다면 재앙이 올 거다. 대두시장은 블러드베스 피바다가 될 거다. 일부에서는 파마겟돈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파마겟돈, 야 이름도 잘 짓네. 팜 아마겟돈. 미국 농부들이 아마겟돈 같은 상황을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대두협회가 트럼프 SNS를 날립니다. 이렇게 날렸어요. 미국 대두 농가들은 최대국인 중국과의 장기적인 분쟁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국 대두 농가들은 지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 협의를 해서 미국 대두에 대한 중국의 관세를 없애도록 만들고 중국이 대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즉시 협상해달라. 상당 규모의 대두 구매를 마치 우리가 무슨 뭐 F-16 뭐 비행기 사듯이 중국한테 가서 대두 사라! 라고 뭔가 협상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를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게 저 미국 농업지역이라는 곳이 올해 선거에서 트럼프한테 지지율을 77%를 보낸 곳입니다. 요 중부지역. 요렇게가 대두산지거든요. 77.7%의 지지율을 보낸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대두 농가들, 미국 대두협회의 저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협상이라는 명분으로 대두를 구매하지 않고 있다. 그것 때문에 미국 대두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내가 이번에 APEC에서 시 주석을 만날 텐데 대두가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 경주에 와서 대두를 논의하겠다. 소이빈 중요해. 그리고 백악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본인 시장은 닫던데.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농가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구제금융 해줄게. 우리는 관세로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 그 돈으로 우리 농부들을 도울 것이다. 저는 우리 농부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구제금융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2025년 중국의 미국 대두 수출 물량이 0톤이라고 했을 때 잘 보면 여기가 트럼프 1기입니다. 여기가 2기고. 1기 때도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중국의 대두 수입 물량이 거의 바닥으로 줄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 즉 2018년인데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갈등으로 대두 수출이 75% 감소했죠. 아까 보여드렸죠. 차트로. 확 감소했을 때 이때도 구제금융을 해줬어요. 280억 달러. 40조를 40조. 구제금융을 굉장히 세게 해줬어요. 그리고 팬데믹이 닥친 다음에 2018년 구제금융, 2019년 구제금융, 2020년까지도 계속 미국 농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실시합니다. 사실 미국 농업지역이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팬데믹이 닥치자 트럼프는 농부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줬고 심지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보조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2024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또다시 대두 수입을 안 하니까 달라는 겁니다. 달라는 거예요. 일단 줄 건 주고 다만 아까 얘기했죠. 지속적인 분쟁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올해 줄 거, 내년도 줄 거고, 내후년도 줄 거고, 그 다음에 줄 거, 4년 내내 줄 건가? 아니면 5년, 6년, 7년, 8년, 9년 계속 수입 안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일단 줄 건 주고 중국에 가서 빨리 가서 수입하라고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 표를 보여드렸죠. 미국이 대두 1위 생산 국이었는데 아주 오랜 기간, 수십 년간 브라질한테 왜 역전을 당했냐? 역전을 당했냐? 중국이 브라질 거를 이제 수입하기 시작하고 미중 갈등이 있으니까 브라질로 수입선을 많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역전을 합니다. 대두 생산 1위 국가가 지금 됐죠. 그러니까 당장 구제금융은 좋은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미국 대두 농가들이 받을 수 있었던 돈이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브라질로 간 거니까 게다가 이번에 2기잖아요. 1기 때는 브라질이 저랬는데 2기 때는 이때는 이번에 요 세 번째는 게 아르헨티나입니다. 세계 3위 대두 생산 국가가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브라질이 잘 나가는 걸 봤거든. 미국 대두 수입 안 한다 밀로 가니까. 브라질은 이미 출하니까 야 이번엔 나두를 지금 나두를 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두 농가들이 화가 나는 게 브라질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한테서 2등을 제낀다고 하니까 3등조차 내 거 사달라고 지금 중국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야 이러다가 만약에 아르헨티나까지 생산량이 올라가 버리던지 하면은 장기적으로 미국 대두 농가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와중에 아르헨티나는 중국으로부터 최근에 배 20척에 해당하는 분량의 대두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하베르 밀레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뭐하지만 굉장히 친한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지만 어쨌건 뭐 주문 들어오는데 안 받을까 그렇다고? 아유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서 안 받을 게 할 순 없잖아요. 아, 그리고 본인 대통령이어도 대두업자들이 받겠다는데 받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보면서 미국 농부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경제 지원 통화 수합 계약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통화 수합 해달라 그래도 안 해주면서 아르헨티나에 가서는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계약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공개 시장에서 페소를 매수했어요. 페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시장 안정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모든 예외 조치를 즉시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베리 밀레이하고 친하다 이거죠. 야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우리도 통화 수합 좀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가 주문만 받은 게 아니라 곡물과 육류 수출에 대한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발표랍니다. 아르헨티나는 본인들 나라에서 더 싸게 소비하기 위해서 육류, 소고기 같은 거 아니면 곡물 이런 거 수출할 때 수출세를 매겨요. 아니면 다 수출해버리면 자국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출세가 높습니다. 옛날에 30%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갖고 26%인데 대두수출세가. 대두수출세가 26%였는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0%로 만들어주겠다. 우리 거 많이 사주세요. 근데 미국 농부들이 보기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심지어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산물 수출업계를 통해서 외화 유입을 강화해서 자기들 폐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외화 유입을 누구한테 강화를 받겠습니까? 대두 수출세를 26%에서 0%로 무려 4분의 1의 가격을 낮게준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그래서 미국 대두협회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미국 농부들의 좌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 대두 가격은 하락하고 지금 이제 수확기잖아요. 수확. 10월이 수확기입니다. 10월, 11월. 이제 겨울이야. 그래서 수확은 시작되었는데 농부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아니라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경제지원을 제공했다는 기사를 읽고 있다. 정말로 어이가 없다. 지금 대두를 위해서 중국과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뜰 줄 알았는데 신문기사를 읽다 보니까 뭐야 우리의 경쟁자인 아르헨티나에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네. 이게 말이 되는 뉴스냐. 미국 세금으로 해외 경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반면에 미국 농가들은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 지원을 받자마자 200억 달러 경제지원을 받았음에도 아르헨티나는 26%의 수출세까지 0%로 만들어가며 중국으로 100만 톤 이상의 대두를 수출했다. 우리가 수출할 건데 아르헨티나가 대신 수출한 거죠. 내 거 100만 톤이 날라간 거야 지금. 풍년인데.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났고 여기에 상원의원은 공화당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대두 최대 시장 중국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왜 미국은 아르헨티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냐. 예전에 미국 대두 수요를 브라질한테 뺏겼던 트럼프 1기의 역사가 있는데 2기에는 아르헨티나에게 마저 미국의 대두 시장을 뺏기는 거냐. 중국 수요를 뺏기는 거냐.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라고 화가 나있죠. 참고로 오늘은 대두 얘기만 하지만 중국이 농산물 수입 다변화를 요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이런 데서 사는 거를 굉장히 농산물 공급망을 바꾸고 있어요. 중남미, 심지어 아프리카, 아세안. 이것 때문에 농산물 수입 구조가 바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심지어 아프리카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기사도 많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대규모 플랜트 농장 같은 걸 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 저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가서 뭐 이제 에이펙에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 타이밍에 중국이 아르헨티나 대두를 수입하고 저렇게 미국 농가들이 막 분노할 만한 뉴스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 느낌에 이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을까. 게다가 항구에 뭐 보복 수수료도 낸다 그러고 이번에 또 희토류까지 발표하면서 말 그대로 강대강 자기에게 맞서는 모습, 자기에게 약한 데를 찌르는 대두를 굳이 지금 그것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경주에서 시 주석과 대두에 관해서 이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대두 논의는커녕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역외 히토르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대두를 수입해 줄게 뭐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아르헨티나 수입한 만큼 미국에도 뭐 100만 톤 우리도 뭐 20척 30척 해줄게 뭐 이러면서 에이펙 가서 이렇게 뭐 그렇죠. 역시 뭐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기 직전에 그런 걸 하기는커녕 히토류 물자 뭐 통제 뭐 그쵸 미국 배도 뭐 수수료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저런 거에 다 이제 화가 나셔갖고 제 뇌피셜입니다. 관세 100% 나온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보면서 많이 했어요. 저 대두를 보면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대두 다음에 100% 콱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또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쁘셨는데 거기에 히토루가 그냥 마지막 트리거 역할하면서 쾅 던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뇌피셜 뇌피셜 그래서 어쨌건 경제 회피기 중요하죠. 그럼 경제 회피기에서 양 정상의 만남 안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회담을 취소하지는 않을 거다. 나는 경주에 갈 거야. 가실 것 같아요. 지금으론. 하지만 회담이 열릴진 잘 모르겠어. 왜냐? 시진핑 주석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 하지만 나는 어쨌든 경주에 갈 거니까 시진핑 주석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자 그러면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대두 100만 톤, 200만 톤. 어? 아유,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뭐 잘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저 히토류 아 그거 뭐 조금 연기하죠. 뭐 그러면 그래. 30%. 아 40%. 100% 말고. 50% 50%. 30%면 너무 좀 떨어져 보이니까. 30%. 아 뭐 타코는 아니고 타코는 아니고 먼저 대두 산다고 했으니까 대두 100만 톤 사면은 할 수 있지. 개인적으로는 그 빨리 대두 100만 톤 사서 우리 삼성전자 갈 길 멀거든요. 지금 10층 가야 되는데 100층 이제 100층 가야 되는데 94층에서 내일 좀 걱정되는데 대두 많이 사서 100층 갔으면 좋겠다.